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 땅의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행복을 잡으려고 애쓰는 애처로운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듯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답을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기에 행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의 삶을 꿈꾸고 바라고 있기에 우린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짐하시며 살아가는 신자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두 자매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죠? 자매님들 행복한 하나님의 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시는 일상 맞으시죠?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매님들의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부터 나눠주실까요?
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더 실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들의 연속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수인 자매님의 나눔 속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네. 고백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의 근원이 그분 안에 있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행복한 일상, 예,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또 제가 공부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매일 행복함을 느끼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소리 자매님 공부 좋아하세요?
아,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뭔가 네. 항상 질문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공부도 잘하시죠?
아, 잘하는 건 아니고 좋아해요, 그냥.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두 자매님의 나눔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경에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행복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건히 믿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신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인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내 마음 같지 않은 나,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나는 왜 거절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 중 나쁜 사람 콤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이 숨어 있으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무의식도 있습니다. 자신을 항상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정적 존재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나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인데요. 그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착한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요구를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네.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 우리는 적절한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도와주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는 적절한 경계 속에서 자신이 보호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거절을 표하는 것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영역을 지키는 동시에 남의 영역도 존중해주는 것, 바로 경계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기호나 취향을 잘 모른다는 것, 이 또한 문제입니다.
타인의 욕구에 자신을 맞춰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면 정작 알아야 할 자신의 욕구는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행복이란 의미를 잘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니?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참 말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또한 관계 갈등에도 매우 취약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분리 불안이라는 자극 때문에 상대의 의견이나 갈등이 생기면요, 그 불안함의 고통 때문에 빠르게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가 화를 냈다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성급하게 사과를 해야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버리자는 회피의 모습이 많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건강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런 사람은요,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면이, 그리고 자아가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리자매님, 기억나시는지요?
네, 기억이 납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춘 훈련, 즉각 반응하는 대신에 선택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더불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때 그 정체성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야 타인의 감정에 덜 흔들립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정체성과 연관해서 행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 직업은 직업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냐라고 되묻는데요, 이 되물음에 대부분 답을 잘 못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지 확신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에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이유를 잘 말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을 우리 두 자매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 중에서도 긍정 심리학에서는요,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행복은 주관적인 안정감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만족감, 긍정 정서의 빈도, 부정적 정서의 낮은 수준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은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쾌락적 행복과 의미적 행복입니다. 쾌락적 행복은 즐거움, 편안함, 정신적 고통, 감소 등을 말합니다. 의미적 행복은 자아 실현, 자신의 강점 사용, 삶의 의미와 목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보면서 행복의 기준이 개인의 감정과 인식, 즉 생각에 있다고 합니다. 고통은 가능한 한 줄이거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기에 행복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자매님, 자매님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나눠봐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삶이 많이 바뀌면서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을 거쳐야 행복이 뭔지 더 뚜렷이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쇼펜하워도 행복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서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중요함을 알게 되고,
네,
시련을 거쳐봐야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잘 알 수 있듯이 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들을 감내하고 이겨내면 받을 수 있는 상 같은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인 자매님만 말할 수 있는, 네, 행복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고통 연단 받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방법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통로라면, 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처럼 더 단단해지는, 네, 과정이라면 행복할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 아주 특별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어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걸 또 스스로 해결하고 그 환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율성이 보장될 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율성에 반대는 소리점이 통제잖아요.
네.
통제할 때 자신을 잃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인간은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은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을까요? 자, 살아가는 단 우리는요, 끊임없이 행복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이 삶을 분명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무수히 많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행복의 핵심을 사진 한 장에 담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담으시겠습니까? 자,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자매님들은 어떤 모습을 담으시겠습니까?
네, 저라면은요, 진짜 사회적인 속박과 틀에 매여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행복이 아닌 욕망과 욕심, 그 외에 나를 억누르는 무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평온한 삶에 나를 맡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불필요한 힘들을 모두 빼고 누가 봐도 행복한 편안함이 스며있는 나를 담고 싶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천국을 누리셔야겠군요. 네, 네. 아,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이셔서. 수인 자매님, 만약에 일상에서 내가 행복한 사진 한 장을 부탁한다면 어떤 행복한 사진을 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음식에 제한이 좀 있어서
네.
다른 것들을 마음 놓고 못 먹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침에 귤 하나를 먹는데
네.
귤 하나의 향이랑 입안에 들어간 달콤함이 정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의 그 맛을 느끼면서의 행복함을 담는다면 아, 꾸밈 없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네. 일상에서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내가 그 먹고 싶었던 귤 하나를 먹었을 때 그런 행복감.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진을 저에게 주실까요?
네, 저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놀이를 하는 그 사진이 저한테는 행복을 담은 것 같아요.
아,
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네.
예, 함께 하는 사진.
네.
네. 행복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닐 수 있겠죠. 제가 이 저희 집을 떠나 있는 제 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행복의 사진에 담고 싶고 엄마가 해준 맛난 밥을 담고 싶다고. 예, 참 가슴이 조금 찡했었는데요.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죠. 그런데 우린 왜 행복을 찾고 있을까요? 자신이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 파랑새를 찾는 것처럼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평소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무의식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 되게 어렵죠.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서영 씨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서영 씨는 마음에 드는 남성을 발견할 때마다 남성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 즉시 남성을 힘들게 만들어서 자신을 떠나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서영 씨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자신은 불행해야 마땅한 존재라는 왜곡된 신념이 숨어 있었다.
의식적으로 행복을 절실히 바랐지만 사실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영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은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렸다.
네, 이 40대 소영 씨에게 왜 이렇게 왜곡된 신념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네, 이 소영 씨는요, 몇 해 전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생겼습니다.
소영 씨는 병든 어머니를 몇 년 동안 혼자 간호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쳐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례에 소영 씨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영 씨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처벌하느라 자신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영 씨는 자신을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니까 행복하면 안 돼. 또는 나는 벌을 받아야 해. 좋은 것이 내게 오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갖거나 행복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영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소영 씨는 언니가 우리 딸도 너처럼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너를 닮아서 예쁘단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소영 씨는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한다. 그리고 언니에게 버럭 화를 내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고 한다. 조카가 자기처럼 예쁘다는 말에 소영 씨는 자신이 조카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례의 소영 씨처럼 내면에 죄책감과 불안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행복과 거리를 두려고 애쓰다가 결국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면 소영 씨는 소영 씨가 느끼는 죄책감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소영 씨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죄책감은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죄책감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에 따라 성장을 돕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을 소모시키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죄책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 또는 하지 않은 행동이 내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 타인에게 준 영향에 어긋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주요 특징은 행동 중심의 감정, 예를 들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수치심을 느낀다. 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 도덕성, 사회적 유대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라고 한다. 즉 죄책감 자체는 비정상도 약함도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은요, 긍정, 부정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죄책감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으로 건강한 죄책감입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게 합니다.
사과하거나 수정,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근극적으로 인간관계 회복에 기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의 영향은요,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성찰, 즉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엔 죄책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과도하거나 왜곡된 죄책감을 말합니다. 먼저 반복적인 자기 비난입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중가입니다.
완벽주의 강화입니다.
관계에서 지나친 희생이나 자기 억압입니다.
이미 해결된 과거를 계속 떠올리며 자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을 듣다 보니까 바로 앞 사례의 소용 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죄책감의 부정적인 영향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런 느끼는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례의 소용 씨처럼 자기 비난, 자책이 반복되어 자기는 행복하면 안 된다는 왜곡된 인지가 삶을 지배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죄책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수인 자매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열쇠는요,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요,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죄책감을 주는 정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해를 끼쳤는가?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실제로 해를 끼쳤는가?
네,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를 처벌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를 처벌하고 있는가?
네, 이 기준은 내 기준인가 타인의 과도한 기대인가?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내가 엄마가 죽기를 바랬다라는 잠깐의 생각이 엄마의 죽음으로 이끌어갔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기대, 그리고 내가 진짜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나는 행복하면 안 된다,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행복의 기준, 또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기준이, 또 타인이 나에 대한 기준이 과도한 것인가? 라는 기준에 대한 점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책임져야 할 죄책감과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죄책감을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 그래야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알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은? 나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과 책임지지 말아야 할 것, 아니면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에 대한 선택의 기준들이 있으십니까?
네,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네,
내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회피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신경도 쓰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네. 그러면 그 방향성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 사례의 소용 씨처럼, 예, 내가 원하는 해결의 방법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본인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네, 저 같으면은 참 소영 씨의 사례가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기는 한데,
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어떤 문제의 그 중점의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자기 잘못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례를 인정을 하고,
네,
예, 거기에서 자기가 조금 더 빠져나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어라는 어떤 그 한계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영 씨 사례의 소영 씨처럼 본인을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데 처벌하는 모습이 보이죠. 예. 우리 수인자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잘 들으셨나요?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 행복하길 원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혹시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처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블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여수아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여수아를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여수아 하면 여수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수아서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중요한 단어가 네 개의 단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건너라입니다.
네, 건너라 맞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네. 무엇을 건너는 건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아, 그러면 건너라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취하라입니다.
네, 그러면 취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나누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했다면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누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열두 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어가 남았네요.
마지막 단어는 섬기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여호수아서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 전체를 네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요 네 단어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다 같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입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 하면 요 네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 여호수아서가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세 번째 단어인 나누라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13에서 2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만은 어떤 지역과 땅도 분배를 받지 못해요.
네, 그러면 목사님, 네. 왜 레위 지파만 네. 분배받지 못한 것인가요?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역과 관련되어서 이 사역에 전념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의 기업인 셈인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레위인들도 최소한 자신들이 거주하고 생활할 성읍과 목초지는 제공을 받아요. 혹시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이 몇 개의 성읍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여호수아서 21장 4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네요.
네, 48 성읍이죠.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을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파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각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에 레위인들이 거주하지 않은 성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성읍은 이스라엘 지파 전역에 흩어져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이스라엘 지파 전역으로 흩어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죠. 우리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네. 누가요? 누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나요?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파 전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것이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고 회복해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방편이고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레위인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적 방편과 도구가 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 같은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이 할 때도 있지만 또 멀어질 때도 있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믿음을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적 반평과 도구들이 사실 늘 있어야 돼요.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최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했던 어떤 영적인 방편이나 도구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 네. 저는 이제 제가 거의 한 4년 동안 네. 쭉 이어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아, 성경 공부가.
네. 그리고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방학 때는 한 번씩 모여서
네.
이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어.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네. 민숙이 강의를
네. 민숙이 네,
듣고 왔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랬구나.
네,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도 광야 같고 어쩌면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맞아요. 잘 이끌어 그럼. 가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은혜 받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민수기에 그런 표현이 있죠.
네,
광야를
네.
지났지만 우리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네.
네. 그 은혜가 되었군요. 네, 우리 어쩌면 그 말씀은 은혜가 됐다라는 거는 사라잠의, 하나님께서 사라잠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은혜가 되었겠다 싶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우리 오늘도 만나에서 민수기를 묵상해 본 적도 있죠.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네, 저는 약간 네. 찬양인 것 같습니다.
아, 찬양?
네, 네. 요즘 최근에 들어서 약간 찬양을 좀 자주 듣긴 하는데.
그렇구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네.
그러니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네, 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은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고 약간 뭔가 하나님이 제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뭔가 이게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네. 아, 네, 지금처럼 찬양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우리 하나자매님의 고백처럼 찬양이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하는 방편과 도구가 되죠. 네, 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자인 마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라는 책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의외로 기도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의외다라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 책에 이제 첫 문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에 냉담해지고 나는 서둘러 시편을 챙겨들고 내 방으로 간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장에서 뭘 봤냐면 기도가 냉담해질 때 마틴 루터는 시편을 들고 방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언제 하냐면 내가 기도에 대해서 냉담해질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틴 루터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 나 기도에 대해서 좀 게으르다. 요즘에. 난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에 오히려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해서 시편을 챙겨 들고 방으로 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려면 시간도 정해야 되고 장소도 정해야 되고 막 준비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결정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 준비하면서 되게 소진이 돼가지고 아예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마틴 루터는 그냥 순간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되게 저에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평소에 생각했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해서 최근에 순간순간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조금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했는데요. 기도 생활에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모두들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저처럼 어떤 경건 서적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영적인 방편과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어쩌면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 레위인들과 같은 영적 방편이나 도구는 오늘도 만나라는 방송이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만나 이 방송이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방편과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송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소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처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본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살고 싶은 것을 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에서 이렇게 살까라는 이제 그 생각들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좋네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살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구나. 내가 살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에서 그것에 있어야만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삶에서도 있어서도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욕심을 부려서 뭐가 크게 되고 싶어서 그것보다는 네.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욕심보다는
네, 더 큰 네.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우리 사라자매가 뭐 큰 욕심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욕심이 있어요 본인은? 네, 적용해본다면
돈을 잘 벌고 싶고
돈을 잘 벌고 네. 싶고 맞아 나도 돈 좋아하고
네. 남들처럼 네. 잘 살고 싶고
맞아
그쵸?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모두 다 돈 좋아하고 잘 네. 살고 싶고 네. 근데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네. 네,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 사라자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님은? 네.
네, 저는 평소에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네, 그런데 그때는 네. 그냥 읽기만 했었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딱 내 단어로 정의가 되니까 네. 뭔가 성경 내용이 확 다가오는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섬기라라는 단어가 되게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섬기라.
네. 네. 평소에 진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평소에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게 또 현실에서는 이게 제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때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또 항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더 이어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우리 하나자매님 고백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믿음, 한결같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